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 자세. 다시 한번 시작. 세 가지 자세. 세계적으로 성공한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NBA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지금 벌써 이 마이클 조던이 이제 54살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54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엄청 활동했던 뭐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인 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는 이름에는 언제나 세계 최고, 역사상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녀요. 항상 거기에 붙어 다녀요. 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같은 경우는 이 포르투갈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고 현재까지 유일하게 유럽의 유명한 축구 리그들이 있어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스페인의 라리가,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세리에 A라는 그러는 그 리그들이 있는데 이게 세계 최고의 명문 리그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가요 유일하게 이 세계 리그를 다 우승시킨 사람이에요. 다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선수. 이 세계 리그에서 다 우승한 세계 최고의 축구 역사상 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한 명으로 평가받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NBA의 이 마이클 조던은 여전히 농구 황제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녀요. 여전히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해리스 폴에서 실시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의 스포츠 스타 설문조사를 이 조사기관에서 두 번 했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했어요. 두 번 했는데 두 번 모두 이분이 다 1위에 올랐어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스포츠 스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NBA에서 현역 시절 정규리그 MVP를 5번을 했고요. 파이널 MVP를 6번을 했어요. 득점왕을 10번 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이게 전성기가 짧아요. 짧은데 이 짧은 전성기에 이런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에 그리고는 은퇴를 했는데 그의 환상적인 플레이로 인해서 NBA라는 미국 프로농구의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전 세계 팬을 확보하게 된, 그래서 NBA라는 걸 잘 몰랐어요. 우리나라도 NBA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선수 때문에 NBA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 사이에서도 유명해진 거예요. 필리핀에서도 이 NBA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필리핀 사람들도 역시 NBA를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걸 알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보이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분 두 사람에 대한 글을 쭉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운동 연습장에 가장 먼저 나와요. 가장 먼저 나와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훈련을 시작하고 연습장에서 가장 늦게까지 훈련을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모범생도 일찍 와요. 교회에 가장 일찍 오고 가장 늦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장 일찍 왔다 가장 늦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좋아요.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의 특징은 가장 열심히, 아니 가장 먼저 나왔다가 가장 늦게까지 훈련하는, 그러니까 이들이 천재이기 이전에, 뭐 농구 천재다 축구 천재이기 이전에 누구보다도 많이 훈련을 했던 아주 지독한 연습 벌레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한 번은 이 마이클 조던이 농구 캠프에 가 있어요. 캠프에 강사로 간 거예요. 농부의 캠프로 갔는데 한 참석자가 마이클 조던에게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정도까지 저런 전설적인 레전드가 되려면 얼마큼 해야 되나 이게 궁금해서, 그래서 얼마 정도 연습을 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시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본 적도 없습니다.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 레전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이 정도까지 된다면 그 사람은 걱정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또 하는 말이 더 해요. 모든 사람은 재능이 있다. 하지만 능력은 뭘 요해요? 노력을 요한다. 우리 피아노 치는 우리 집사님 피아노 너무 잘 치시지만 우리 집사님 피아노를 안 치잖아요. 안 치면 손이 굳어요. 피아노 아무리 잘 치, 지금 아무리 잘 치는 사람도 안 치면 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아마 어렸을 때 피아노 쳐본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꽤 많이 들을걸요? 바이엘 뛰신 분 꽤 많이 들을걸요? 많아요. 근데 중간에 멈춘 거예요. 중간에 중단한 거예요. 더 이상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굳어요. 손가락이 굳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능은 있지만 여러분 계속 노력을 요한다는 거죠. 마이클 조던을 포함해서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연구해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런 게 공통 분모예요. 어쩌면 그들의 몸속에는 그들의 생각과 정신 속에는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 DNA죠. 승리할 수 있는 DNA 이런 게 여기 흐르고 있는 거죠. 이 흐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야. 성경에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들이 얼마만큼의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것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가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박함은 살 길을 찾는다. 다시 한번 시작. 절박함은 살 길을 찾는다.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두세 차례 외에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방인 땅으로 잠시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두로는 갈릴리 서북쪽에 위치한 지중해변을 끼고 있는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저기 지도상으로는 지금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저기가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인데 거기가 두로예요. 두로 페니키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을 가신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들을 피해서 잠시 쉼을 얻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쉼의 시간을 필요로 해서 이방인 땅으로 아예 나와 있을 수도 있으세요. 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반대와 위협을 피해서 잠시 이스라엘 지역 밖으로 피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두로에 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 예수님은 은밀히 가셨는데 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게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급 아래에 엎드리니 한 여인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집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흐느끼면서 엎드려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26절에 의하면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 즉 이방인이었다라는 걸 알아요.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의 베니키아 사람. 그래서 수로보니게예요. 수로보니게, 수리아의 베니키아 사람. 그래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베니키아 어떤 여인이었어요. 지금은 이게 뭐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지만 당시에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방인, 그것도 이방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또 1세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민족적 우월성이 도취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변의 이방인들은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사실은 서로 그렇게 그런 어떤 적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 어떤 조건들, 상황들이 문제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흉악한 귀신 들린 자신의 어린 딸 때문이에요. 그 딸에게는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에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매일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딸이 예뻤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막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망가져가니까 이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막 무너지는 거예요.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만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살 길을 찾아요. 가리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이방인 지역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들어오셔서 작은 집 하나를 얻어서 거기 잠시 머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그 여인만 그 소문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다 그 소식 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냥 소식으로만 뜬 거야. 아, 거기 나사는 예수가 왔대. 문제가 왜 없었겠어요? 당신들에게는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절박한 수로보닉의 여인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그랬더더라 이렇게까지만 했는데 이 여인은 직접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죠. 오늘 뭐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뭐 캠프 기간이니까 공부에 대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공부래요.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정말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게 뜻대로 되나요? 잘 안 되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의과를 전공했고 우리나라 대표적 정신과 전문의자 뇌과학자이면서 크리스천이시기도 한 이시영 박사가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공부 잘하는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가. 이게 뭐냐면 우리 뇌는 적당한 압박, 적당한 긴장을 좋아한대. 그렇기 때문에 절박함을 느끼는 만큼 공부는 잘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적당한 압박과 적당한 긴장이 있으면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아주 발달해. 이게 뇌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풀어요. 뇌를 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뇌를 풀어요. 그냥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집중력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뭐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짧은 시간이라도 이 뇌가 집중력을 발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 나랑 똑같이 4시간을 공부했는데 나는 4시간 공부했는데 저 친구도 4시간인데 성적이 달라. 그리고 그 친구는 4시간을 공부했는데 나는 그래서 2배를 했어. 8시간 했는데 성적이 달라.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거예요. 집중력이 다른 거예요. 집중력이. 이 적당한 긴장과 압박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험 보기 전날 벼락치기에서 효과 본 분들 있죠? 예?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동안 공부 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도 그냥 넉넉하게 놀았어요. 근데 저 시험 전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제 벼락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라도 하면 그동안 시험 공부 안 한 거에 비해서 잘 봤어. 그렇게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그 정도 본 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 벼락치기 효과가 있다 없다? 있어요. 벼락치기 효과가 있어요. 있어요. 뭐 그래도 꾸준히 노력해온 학생들하고는 경쟁이 안 되죠. 뭐 그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벼락치기 할 때 적당한 압박과 긴장, 그게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딴 생각도 안 해요. 뭐 오락할 걸, 게임할 것도 생각 안 해요. 친구랑 놀러 갈 이것만 그냥 막 하니까 그때 집중력이 고도로 그냥 발달되는 거예요. 그 적당한 압박과 긴장이 뭐냐면 절박감이에요. 절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좀 더 일찍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일찍 그 적당한 압박과 긴장인 이 절박감을 가지고 좀 더 시작을 했다면 그 학생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게 공부뿐이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학생들은 공부지만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절박감이 있다면요, 그 절박한 사람의 눈에는 살길이 보여요. 여러분 절박한 사람의 눈에 살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절박한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는 게 없어요. 뭐든지 하는 거예요. 절박이란 말이 있어요. 한자잖아요. 한자어인데 끊을 절자에 닥칠 박자를 쓰고 있어요. 땅이 쭉 가다가 땅이 갑자기 끊겼어요. 에?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벼랑이죠. 벼랑이죠. 그냥 손가락만 딱 건들면 이 사람은 거기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절박이라는 거는 바로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절박이라 그래요. 인생 속에서 절박감이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도라도 잡고 살아남으려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 절박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절박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 절박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도 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딸 아이를 전혀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로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 이 절박한 그 여인에게 크게 들려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분이요 믿음이 그 순간에 믿음이 크게 생겨요. 믿음이 크게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걱정도 없어요. 기도 제목도 없어요. 다 편해요.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줘요. 아무 걱정 없어요. 애들 학교 잘 다니고 공부도 지가 알아서 다 잘해요. 나는 걱정이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 근데 그러다가 애라도 한번 아프면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뭐 시험이 떨어졌어요. 그럼 뭐 더 열심히 이게 절박감이라는 게 그런 환경적인 것과 사실은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이 여인은요 절박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들어오셨다는 그 말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은 아 나사렛 예수가 왔대라는 건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이 큰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크게 울리는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누가 뭐라곤 그런 거는 절박한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바로 달려갔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에게는 살 길이 열려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부에서 제대로 된 큰 성공을 원한다면 이곳에서 절박한 마음만 갖고도요 큰 결과물을 얻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절박한 마음 갖잖아요. 여러분 결과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얻게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생업과 기업도 세부에 들어올 때 갖게 된 여러 가지 플랜도 있어요.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여러분 절박감을 가지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주님 내 인생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주님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이런 게 40일 동안 하는 게 제가 40일 특별기도 시작을 하고서 아유 우리 성도들 바쁜데 20일만 할 걸 그랬나? 제가 그렇게 고민을 잠깐 했었어요. 여러분 절박하면요 40일이라는 게 길지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어요. 아직도 어려워요. 저는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요. 아직도 어려워요. 늘 시계 두 개씩 맞춰놓고 저는 일어나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박한 사람에게는요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절박한 사람에게는 그건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아직 견딜만 하잖아요. 그럼 절박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나 무엇이든 바닥을 치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면 그때 두 손 들고 절박하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40일, 70일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또 이것은 믿음에 관계된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해요. 이 변화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니까 절박한 마음을 지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만 내 인생을 고쳐주실 수 있다. 주님께서만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주님께서만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이 마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나오죠. 나오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간절함은 한계를 돌파한다. 다시 한번 시작! 간절함은 한계를 돌파한다. 절박함과 간절함은 비슷한 단어지만 절박함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이 모습을 말한다면 간절함의 사전적인 뜻이 있더라고요.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는 게 이게 사전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를 아니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내용을 절실히 바라고 바란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함은 현재 닥친 최악의 상황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말한다면 간절함은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절실한 마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볼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절박한 처지를 들으셨는데 어떤 의도를 사실은 여기에 예수님이 감춰진 의도가 있긴 있죠.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이야기를 듣게 될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교훈을 주시는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는 은유적인 표현을 빌려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천하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마치 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차갑게 거절하셨어요. 그 여인 앞에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예수님은 약하고 병든 이들과 소외된 이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들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안타까운 처지를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기대를 한 만큼 실망도 더 큰 법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이야 그런다 쳐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아, 예수님, 다른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들죠. 그러면 사람은 거기서 크게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였겠습니까? 하지만 간절함은 그런 한계쯤은 돌파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절함의 특징이에요. 28절의 말씀을 볼게요. 28절 말씀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면 내 자존심이 좀 구겨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바보처럼 보이면 좀 어떻습니까?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빵 부스러기라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개에게 자신을 비유해요. 개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달라고 주님께 지금 부르고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정말 바란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과 어떤 한계들도 얼마든지 돌파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자존심의 문제.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할 수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해요. 내 감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환경들과 조건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는 사람은요 그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사실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류현진 선수가 투수로 활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선수로서 메이저리그 최초에 진출한 사람은 박찬호 선수예요. 박찬호 선수인데 그는 1994년에 LA 다저스에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를 했는데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면서 제1선발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나이가 20살, 21살이에요. 그때 데뷔를 한 거예요. 이게 대학생 중에서 아주 그냥 공 빠르게 던지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메이저리 스카우터들이 딱 와서 보니까 공을 엄청 빠르게 던지는 거예요. 미국에도 이렇게 빨리 던지는 사람이 매도 없는데 엄청 빨리 던지. 그래서 무조건 스카우트에 간 거예요. 그냥 메이저리그에서 무조건 스카우트에 가서 그래서 딱 해보니까 공이 진짜 무시무시하게 빠른 거예요. 160km면 미국에도 그렇게 던지는 사람이 몇 없을 정도로 빠른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어떤 타자들이에요? 세계적인 타자들이잖아요. 딱 보니까 처음에는 공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못 쳤는데 자꾸 보니까 타이밍을 좀 땡겨가지고 치기 시작하니까 홈런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홈런을. 그래서 메이저리그 데뷔한 지 17일 만에 강등됐어요. 마이너리그로. 이게 박찬호 선수가 갖고 있었던 이력이에요. 메이저리그에서 124승을 거뒀지만 동양인 최고의 투수에 등극한, 동양인 최다승 투수에 등극한 인물이고 우리나라 역사상, 야구 역사상 가장 우수한, 가장 최고의 선수로 평가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과 성공을 이루는데 간절함의 중요성은 수십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가 한국 야구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다? 그게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줬다는 거예요. 공만 빠르지 처음에 대집했을 때는 17일 만에 강등됐던 이유는 공만 빠르지 제구력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빠르게 오는 거는 네 타자들이 조금만 지나니까 다 익숙해지니까 홈런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너리그로 가니까 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고 창피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약이 됐어요. 그 자존심 구겨지고 밑에 떨어져가지고 막 이랬을 때 이게 약이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메이저리그로 다시 복귀해 했는데 그 복귀에 대한 이 간절함이 더 그 마이너리그에서 커졌던 거예요. 결국 그 간절함이 그를 다시 일으켰고 한국 야구사의 전설적인 인물로 기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네. 사람이 물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황량한 사막에서 가장 간절한 게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 간절함은 우리의 모든 한계들을 돌파해 나가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나눌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된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영적인 자세와 태도는 첫 번째가 절박함, 두 번째는 간절함. 절박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 자, 29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 예수님께서 여인의 말에 감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네 딸에게서 병이 나갔다,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 평행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느니라. 영어 NIV 영어 번역도 좀 이해에 도움을 드리려고 썼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의 말에 감탄하신 이유를 보니까 그 여인이 뭘 갖고 있냐면 great faith,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Great faith,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소원, 리퀘스트죠. 리퀘스트, 요구, 기도죠. 그 여인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 여인이 기도한 대로 되리라. 자, 그러면 요 구절에서 핵심 의미와 단어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경향이 있어요. 신기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무엇이든지 그 사람들이 믿은 대로 되는 경향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꼭 눈을 감고 기도라는 형식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부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원한다면 그대로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6년 반 동안 개척해서 지금 사역해 오는 동안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제가 말한 대로, 제가 기도한 대로 다 됐고, 저는 또 내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또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언젠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돼요. 그런데 매일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관이 나오고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세부에 와 오면 불평할 만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 시스템 자체가요 한국과 달라요.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자꾸 불평이 나와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 삶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삶에는 축복이 없어요. 잘 될 일이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러면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있어요. 그 입술의 얘기를 다 듣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세 가지 태도와 자세만 있어도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적극적으로, 절실하게,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자세 우리 같이 배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박함은 살 길을 찾는다. 간절함은 한계를 돌파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절박함이에요. 항상 절박해야 돼요. 여러분도 뭐 좀 갖추고 있다, 좀 편안하다, 그 사람의 삶엔 거기가 이제 성장의 끝입니다. 더 이상 성장 안 해요. 퇴보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박함을 가지세요. 항상 절박함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꾸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눈에는 자꾸 살 길이 보여요. 두 번째, 간절함은 한계를 돌파해요. 여러분의 간절함의 온도를 높여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 환경들, 조건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냐, 여러분 정말 바라세요? 정말 바라고 원하면 여러분 그거 다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라면, 올리시면 하나님이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 365번 나와 있다 그래요. 뭐 누가 쉬었는지 저는 안 쉬어봤어. 어떤 글에 써 있더라고. 365번 나와 있다 그래요.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365번 나와 있대. 왜요? 우리가 365일을 살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시간 찬양